제 62장 판정의 신뢰 58번째 시간 1948년 9월 13일 장소 고령 IS 형제의 간증 나는 한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으며 길에서 행상을 한 적도 있습니다. 한 번은 길에서 만난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작은 예배당으로 복음을 들으러 가자고 했는데 거기서는 예수가 죄인들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말씀을 듣고 나서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지만 주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1, 2년 후에 다시 복음을 들었는데 그때는 15살이었으며 손을 들어 믿겠다는 표시를 했습니다. 주님을 믿은 이후에 생활에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입이 거친 것과 도박, 도둑질 등의 죄에서 벗어났으며 또한 사람을 따라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예배당을 지키는 일을 도왔습니다. 후에 어떤 나이 드신 침례의 목사님의 소개로 원동 선교회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1년 후에 졸업을 하여 선교단 단장과 나팔수가 되었는데 그로 인해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육군학교 부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전에 나는 죄를 범해서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복음을 위하여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마음속에 조금도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골의 감옥은 고통스럽고 지옥의 맛을 약간 맛본 것 같았습니다. 나는 성경을 가지고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매국노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여 10여 명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이후에 나는 석방되었는데 옥중에 있는 사람들은 헤어지기가 아쉬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군대에서 부관이 되었으며 1년 만에 새 계급을 승진했습니다. 이로 인해 나는 다시 교만해졌으며 게다가 죄까지 범했습니다. 후에 주님의 징계임을 알고서 나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회개했으며 주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이후에 나는 상해 복음서원에서 출판한 서적을 읽고서 구원과 교회의 진리에 대하여 분명해졌습니다. 전쟁이 발발하자 나는 내륙으로 가서 비천한 일을 했습니다. 수년 동안 적지 않은 공과를 배웠습니다. 이후에 다시 탐심이 일어나 장사를 했는데 그로 인하여 다시 죄를 범하고 타락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징계의 손길이었습니다. 나는 주님을 향하여 몇 시간 동안을 눈물을 흘리며 죄를 자복하고 주님의 긍휼을 앙망했습니다. 네 형제님의 논평 위 형제의 첫 번째 어려움은 외적인 생활이 대부분 거짓된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속에서 자라나온 열매입니다. 외적인 행위의 변화나 꾸미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기도는 다 사람 앞에서 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 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생활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한 것만 계산되며 영적인 것들은 반드시 속에서부터 자라나와야 합니다. 무화과를 가져다가 포도나무에 둘 수 없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은 오늘날까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간증 중에서 처음의 말들은 다 당신의 의지에 제한해서 나온 것들이고 3분의 1이 지나서야 비로소 당신의 간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처음의 몇 마디는 여전히 스스로 통제할 수 있지만 말이 일단 많아지면 자신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당신은 영적인 모양으로 가장했는데 나는 당신 한 사람을 책망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나는 사람 앞에서 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한 것보다 낫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차라리 사람 앞에서 오해를 받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거짓됨이 없이 영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생활이 다 사람 앞에서 한 것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재 마땅히 처리해야 할 일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파쇄된 사람이 되어야 하며 사람 앞에서의 어떠함은 상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상태가 사람 앞에서의 상태보다 강하기를 요구합니다. 레위기 2장에 있는 소제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실 때 사람으로서의 섬세함을 예표합니다. 각각의 미랄들은 다 갈라져서 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서 이 땅에 계실 때 안팎의 성격과 느낌에 있어서 다 고운 가루처럼 되셨음을 말합니다. 형제의 첫 번째 어려움은 길에서부터 주어온 것이고 두 번째 어려움은 성격의 어려움입니다. 당신의 감정의 느낌은 고운 가루와 같이 부드럽지 않습니다. 당신의 성격은 복음서 안에 있는 베드로와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도들, 심지어 베드로와 같은 그런 사람조차도 사도행전에서는 그들의 거친 감정이 모두 섬세하게 되었습니다. 서신서에서 베드로는 매우 부드럽고 섬세하게 되었습니다. 그 철익은 것 같고 투박한 느낌을 주던 사람들이 눌러 쌓이고 갈려짐을 거쳐서 자연스럽게 다 변화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려짐을 통과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거칠고 여전히 균형 잡히지 않으며 고운 가루가 되지 못합니다. 형제는 하나님이 환경과 안배를 통하여 곱게 가르셔야만 유용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형제가 자신에 대해 참되게 본다면 엎드러질 것입니다. 당신은 이전에 많은 통곡과 눈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잔인한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흘린 눈물이 부족합니다. 아직 몇 배나 더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당신은 두 개의 맷돌 가운데서 갈려 통과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이 두 개의 맷돌 사이에서 갈려진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섬세한 느낌을 가진 사람만이 주님을 섬길 수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영의 문제에서 형제의 겉사람은 반드시 허물어져야 하며 그럴 때 영이 점차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이 일은 당신의 몸에서 이제 시작되었는데 이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아직 허물어짐이 필요한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과거 당신이 건축해 놓은 것, 당신의 가장, 투박한 느낌 등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당신은 영적인 길에 있어서 분깃이 있게 될 것입니다. 나는 형제가 영적인 일에 있어서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칭찬만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피하려고 하지 말고 어려움 가운데서 가루가 되도록 파쇄되어야 합니다. 형제는 아직 많은 공과를 보충해야 합니다. 사역을 하는 데는 반드시 죄와 멀리 격리되어야 하며 결코 스스로 죄악 중에서 끌려갈 수 없습니다. 마지막에 한 단락에서 마치 주님은 이미 역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결코 가로막지 말고 주님의 손길에 순복하여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본적으로 당신을 파쇄하시게 하십시오. 이렇게 할 때 당신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철저하게 허물어뜨리시게 하는 것을 배울 때 당신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